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보면서 이것을 어떤 교회가 지켜야 될 하나의 원리, 원칙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구절들이 교회가 지켜야 되는 하나의 그 원칙적인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많이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집에서 아무리 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면 사실 그건 남의 일인 거죠. 그런데 나에게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나에게 어떤 일들이 생긴다면 그건 나에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일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그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같이 느낀다라는 것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을 주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체로서 인식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몸된 지체의 고통과 아픔이 내 것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역사하실 때 지체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주의하고 신경 써야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구절도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34절에 보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남자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속으로 그래야지 이런 정도로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듣는 여자분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드는 구절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잠잠해야지 라고 우리 자매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사실 마음가운데 이게 그대로 탁 다가와지지는 않거든요. 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을까? 성경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여자인데 왜 여자인 나에게 불리한 성경 구절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남자는 나는 여자가 아니니까 이건 여자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남자 여자로 구별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 이 시각 자체가 사실은 바로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기보다는 그냥 남자에게 준 말씀, 여자에게 준 말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면 그게 기쁜 소식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겐 전혀 기쁨이 없고 하나님에겐 언짢은 일인데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된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언짢고 불편한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신가? 아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쁜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뿐인 거죠. 복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바뀌지 않아요. 복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것은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1차적으로 나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버리셔야지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나에게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싶고 내가 복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성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될 때 나는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진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셔야지 되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받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내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기쁨, 그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쁨을 무너뜨리시고 참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기쁨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 이게 참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기쁨인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은혜되는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지요. 오늘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려져야지 돼요.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그러한 기쁨이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하신 일만이 참된 기쁨이 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죄된 그런 죄의 본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서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귀가 있다면 바울의 말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들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건 여자에 대한 말이구나. 그렇게 남자들이 치부할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왜 여자들에게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하는가, 거기에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잠잠하라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도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은사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방언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뭐 방언보다 예언이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의 말을 오해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는 오히려 결론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우리가 사도가 이 앞절에 뭐 26절부터 또 3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그런데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뭐 두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은 꼭 통역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예언할 때도 두세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경우에 이걸 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언하는 거 분변하고,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어떤 예언할 때는 이런 순서로 해야지 되는구나, 방언할 때는 이런 순서로 해야지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사도가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잠잠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잠잠하라는 의미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올바로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사도의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지금 여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자는 어떤 여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전제해서 여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이 말도 보면 여자가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남편에게 물어라 정도가 아니라 여자가 그런 것 없이 교회에서 말하게 되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34절 후반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율법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라 라는 어떤 그 말씀이 있나요? 우리가 찾아보면 그 비슷한 말씀들이 있긴 있을 것인데 사도가 지금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의미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율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다른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방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이른 것 같이 그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예언은 믿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 이야기할 때도 어떤 의미였어요? 바울이 다른 앞에 구절들을 방언과 관련된 구약의 구절들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순하게 방언이라는 것,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도는 오히려 그 반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방언이 주변에 들릴 때 그 상황을 어떤 상황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그 구절에서 사도가 끌고 오거든요. 인용하는 구절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서 방언 소리가 들렸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내 주변에 방언밖에 들리지 않는다, 외국말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외국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습인 것이거든요. 사도가 그런 의미에서 방언을 14장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사도는 방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것인데 왜 또 제일 마지막에 와서 너희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사도가 그 이야기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되는 거죠. 내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고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언하는 것을 어떤 자기의 특권인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대단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방언을 여기고 자기에게 그런 모습으로 방언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소리들로 내 귀에 우리 주변에 들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더 깊숙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외국말인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방언으로 들리는 자들이 바로 심판받는 자들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처럼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처럼 그렇게 들리게 된다면 내가 심판을 받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교회에서 주변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그렇게 자기 혼자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방언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방언 자체가 옳다 그르다, 예언이 더 낫고 방언이 못하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사도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가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는 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뛰어난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걸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은사라는 것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지 되는 거죠. 내가 신령한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은사 받은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오히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심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가는가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라는 이 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바로 방언을 듣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듣는 자들이고 너희들이 바로 심판받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율법에 이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진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와는 단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것, 이걸 하나의 원칙으로 생각해야지 될까요? 아니면 나는 남편을 사모해야지 되고 남편은 나를 다스려야지 되는데 왜 내가 이 모습으로 존재해야지 되는가를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지 될까요?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죠? 단순히 이것을 율법의 원리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여자는 남편을, 아내는 남편을 사모해야지 되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원칙 가운데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율법에 이른 것처럼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다스림 받아야 되는 자야, 이 원칙이 아니라 왜 내가 이 모습이 되었는가를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내가 그 말씀을 받은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해버렸던 자기의 죄된 모습을 깨달아야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에, 단순히 하와는 아담을 사모하면서 지내라, 넌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것을 원칙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와의 본질이 어떠했는가, 왜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내가 범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하와는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율법으로 주신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율법으로 깨닫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어떻게 살았어요? 그 율법을 자기가 율법의 말씀대로, 율법 구절대로 지키면 자기가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얼만큼 지켰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때는 자기가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 다 지켰으니까. 그런데 사도가 율법을 알게 됐어요. 율법이 나에게 임하고 나서 그 율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사도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전엔 살았는데 율법 알고 나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도가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안 거죠.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지키는 모양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율법을 주신 참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과 온 마음 다해서 그 율법 지킬 수 없는 자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떠나서 그 율법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올바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가 율법을 알고 나니까, 율법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사도가 율법에 이른 것처럼 여자는 잠잠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잠잠하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아, 그냥 말 안 하고 잠잠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는 거죠.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른 것 같이라고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는 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성별로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는 몸된 교회로서 그 여자로서의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돼요. 사람이 인정되는 것,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나의 나됨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존재가 바로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서 실패해버린 거잖아요. 은사를 받은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이라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은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 국한된 모습인가? 그걸 생각해야죠. 뭐 우리 교회에 뭐 특별히 예언, 방언 이런 것도 없는데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은사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든 모든 자들이 다 은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될까요? 몸된 교회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자기 부인이 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욕심으로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언짢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게 감추어져 있는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바꾸어버리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그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죽는 자다, 죽음 가운데 있는 죽은 자다라는 사람의 생각 가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가 죽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라는 이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다 죽어지는 모습이 참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우리 육신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은 자로서 이제 그 죽은 자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도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나의 잘됨, 나의 신앙의 성숙함 사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몸된 지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에 어떤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지체가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이쪽 팔레만 막 근육이 이렇게 붙었어요. 이쪽은 그냥 비리비리하고 별 볼이 없습니다. 몸은 다 그냥 빼짝 말랐는데 한쪽 팔만 그냥 근육이 3배, 4배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보여요. 여러분 이 모습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몸된 교회의 지체로 모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다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내가 더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기쁨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을 뿐이에요.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몸입니다. 내가 먼저 앞서갈 수 없는 게 몸의 모습이에요. 그 몸의 지체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임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몸된 지체, 우리 몸은 그리스도 앞에, 머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돼요? 잠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매분들만 잠잠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잠잠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뭐 매주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전하지만 이건 뭐 왜 목사님 잠잠하지 않으세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어쨌든 잠잠하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그 삶 살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삶에서 내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잠잠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배우라라는 이야기죠. 배우라라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워서 머리에 지식을 채워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그 모습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 것 같아요. 배우라고 그랬더니 또 배워가지고 그걸 또 자기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배우라는 얘기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라는 얘기인데, 자기 연약함을 알아라라는 얘기인데, 남편에게 가서 물으라는 얘기는 성령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는 이야기인데, 여전히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열심히 율법 지켜가지고 믿음 좋은 나, 이 모습 드러내기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에게 잡혀서 사탄에게 놀아나는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끌고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되어지는 것,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성경대로 그 말씀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그걸 곰곰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하잖아요. 사도가 뭐라고 칭찬해요? 말씀은 간절하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나요? 이것이 정말 성경대로 올바른 말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잠잠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혹시 너희들이 자기 자신을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선지자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으면 내가 참 신령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명령, 율법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올바로 깨달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가 쓴 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는 건 적당하게 살아가고 그냥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몸된 지체로서의 삶의 모습인가, 그리고 무엇이 질서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33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하라 하신 그 말씀은 단지 우리가 아무 이야기하고 있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살아야지 된다라는 의미에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잠하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잠잠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게 되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되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그래서 잠잠하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만 거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